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관심 있게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국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이 믿길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러 왔지만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분들입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국에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에서 3년, 뭐 학생들 1년 있는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러 왔다면 공부에도 진전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만 멈추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지파 이야기가 나오고요. 유다지파 안에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과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헤브론을 정복하셨죠.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그곳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땅의 정복 특별히 유다 지역에 헤브론을 정복할 것을 뜻을 두었는데 그 뜻을 누굴 통해서 이루었냐면 갈렙과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로 12절까지는 유다지파의 땅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단어들이에요. 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오늘 성경 읽는데도 굉장히 힘드셨죠? 근데 굉장히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참 힘든 말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 이름들 잘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지파의 그 기억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남편 경계가 나오죠. 사해 남단에서부터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로 나아가는 바다가 남편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염해, 곧 사해라고 동편 경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편 경계가 나오는데요. 사해 북단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지중해 변에 있는 얌누엘까지가 5절부터 11절까지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서편 경계가 12절에 나오죠. 대해 곧 지중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이렇습니다. 남쪽 지역이 유다가 분배받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그 지파에게 주었는데 특별히 21절부터 62절까지 오늘 저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다 이 명칭들만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곳에 보면 남방 지역에 36개 그리고 평지 지역에 42개 산지 지역에 38개 광야 지역에 6개 정도의 성읍이 지금 이 밑에 유다 지역에 분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그 기업을 허락하셨는데 이 기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할 때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업들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에서 잠깐 본 것처럼 유다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을까? 물론 다른 지파처럼 똑같이 제비를 뽑은 겁니다. 기업의 제비 뽑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는 어떤 지파가 먼저 기업을 받을 것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나온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될 지역이 어딘가를 제비 뽑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분배하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는 처음에 뽑혀서 첫 번째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됐고 많은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지파, 그 유다가 앞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는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장자로서 큰 땅을 물려받게 되죠. 유다가 몇째인지 아십니까? 유다는 원래 넷째입니다. 넷째 아들. 그러면 왜 넷째 아들이 장자권을 받았을까요? 창세기에 가면 사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있는데요. 르우벤은 그 자기 계모라 그러잖아요. 그 하여간 그 서모죠. 서모와 동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박탈되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이제 레위와 시므온인데 레위와 시므온은 그 부당한 피를 흘리게 됩니다. 38장에 가면 부당한 피를 흘리게 돼서 장자권을 박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남쪽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 보여드렸던 지도가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중심 지역으로 정복을 했고요. 지중해 쪽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의 상당 부분은 사실 유다 지역에게 배분됐지만 점령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역의 땅에는 특별히 광야가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유다 광야하고 신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점령되지 않은 땅과 광야가 포함되어 있는 땅이 사실은 유다의 땅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점령해야 될 지역도 많고 특별히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광야 지역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유다 지역에 내린 복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만 축복이고 나쁜 건 축복이 아닙니까? 유다 지역의 유다 지파들은 그 땅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허락한 땅을 받아서 그것을 나쁜 지역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참 잘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아프고 괴로울 때 있죠. 그럴 때 뭐 하십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세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육신에게 어렵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괴롭기도 하지만 그런 그 기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느끼게 돼요. 마치 유다 광야의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을 놓고 유다가 했었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강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같은 광야란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한 적을 물리치고 이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다지파는 깨어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악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륜하심과 은혜를 더 많이 구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유다지파를 더 강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 때때로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것, 나쁜 것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품어주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 깊이 서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현실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영국에까지 오게 하셔서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좀 돌리세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가까워지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읍이 약 120여 개가 넘어요. 그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읽기 힘든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참으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어떤 복들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 유다 지파에게 주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겠죠. 바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고 그렇게 그냥 뭉뚱그리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분명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몰라요? 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13절 19절에 보면 유다지파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자기 기업을 쟁취하게 되죠. 13절부터 14절까지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을 쳐서 자기 기업을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갈렙이 요청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요청한 그 기업을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헤브론을 쳐서 점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헤브론을 점령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15절부터 19절에 보면 기랴세벨이라는 곳을 또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사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온예를 통해서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갈렙은 그 기랏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자기 휘하에 있는 젊은 장수들에게 이제 그 제안을 합니다. 누가 먼저 저 성을 쳐서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제의를 받은 운니엘이 먼저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악사가 그 운니엘에게 자기 딸을 줍니다. 근데 이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요. 헤브론을 점령하는 게 여호수아 보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점령하는 게 나오죠. 그러나 실제로 11장에 가면, 10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먼저 점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36절로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11장 21절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자손을 멸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11장 이후에 12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12장에서는 북쪽 지역과 전쟁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헤브론 아낙자손 거인족 속에 사는 헤브론을 점령을 한 후에 이제 북쪽 지역과 전쟁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아낙자손이 다시 또 그 강해져서 헤브론을 다시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점령되어진 그 지역을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할당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점령해 나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헤브론 점령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어떤 승리 있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그 리더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면 다녀오시는 분들이 거의 은혜를 받죠. 그러면 그 수련회 때 많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려가서 내가 그 은혜를 계속 연장하리라라는 마음을 갖고 옵니다. 어떻습니까?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연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잘 안 되나 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수련회는 어떤 한 지역이라서 3박 4일 동안 말씀과 기도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니까 어때요? 더 이상 말씀과 찬양이 없죠. 누가 있습니까? 옆에 있었던 때로는 원수 같은 남편이 있고 때로는 뭐 그 원수 같은 자식이 있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될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조건, 그 환경들을 자꾸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는 이어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생각은 이어지길 바라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욕심이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이런 영적인 삶은 크게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영의 세계와 사단이 인도하는 약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단이 기뻐한 일들을 평상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나도 모르게 사단이 기뻐한 일들을 종종 하다가 수련회 가서 마음 고쳐먹고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생각할 때 야, 저거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영적으로 사단이 패한 시간이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패하면 그래 이제 끝났어 그러고 그냥 돌려보낼까요? 아니면 계속 괴롭히며 다시 자기의 소유로 만들라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베드로 사도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먹이들 찬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사단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죠.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넘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적의 패배입니다. 적이 패배했다면 그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경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은혜의 방편,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만한 그곳에 자꾸 내가 내 시간을 할애하고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은혜의 방편에 자꾸 들어가지 않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나를 자꾸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이건 말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자꾸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 있는 자가 넘어지지 않고 그 서 있음, 그 승리를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갈렙은 기리앗 세베를 점령하면서 갈렙이 참 내놓은 지혜는 그 방법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딸 악사를 내놓으면서 먼저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이 딸을 주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뭐 상도 아닌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걸 딱 내놓고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인재를 찾으려고 젊은 장수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옛날에는 흔히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특별히 이제 골리앗이 나왔을 때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훌륭한 이제 장수들 또 훌륭한 국가에서 쓰임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선발하고 뽑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갈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의 딸을 내놓고 젊은 장수들에게 독려한 결과 운일, 아까 말한 조카 운일이 나왔습니다. 운일은 그 사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사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저희 교회에서는 1대1 제자양육을 합니다. 1대1 제자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이 돕는 일은 여러분이 이제 1대1 제자양육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초적인 말씀,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서로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전달하는, 받고 전달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에 대해서 서로 돕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발견하고 또 믿음의 사람을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만들고 믿음이 나약해지고 연약한 자들을 다시 세우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1대1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이따 광고를 드릴 텐데 10월 달에 있는 그 제자 훈련에 여러분이 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 한 가지 더 볼게요. 유다 지파가 자기가 받은 지파 땅이 넓었잖아요. 그 넓은 지파의 땅을 1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주는 일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많은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땅 중에서 특별히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는 약 2만 2천 명 정도 됐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유다 지파는 민수기 26장 22절에 보니까 76,500명이에요. 약 3배가 좀 넘죠. 시므온 지파는 유독이 인구가 적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돌아보면 그 앞에 민수기 25장 14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리가 바알부온 사건 때문에 그 바알부온 사건의 주모자 역할을 하게 돼서 이 시므온 지파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지파의 인구가 확 줄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4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칼이요 모의자요 분노자요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한 자다. 굉장히 나쁜 말이 많죠. 자식을 향한 기도인데 그 자식을 향한 기도가 굉장히 나쁜 말들이 많은 결국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에게 내려진 예언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 이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시므온 지파는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 이 불덩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유다 지파가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저희 교회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덩이 같은 사람, 어렸을지 모르는 럭비 같은 사람, 럭비공 같은 사람 종종 있습니다.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품는다라는 것, 품어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표명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예수님이 품었기 때문에 우리도 품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원수가 막연하게 원수, 여러분 인생에 원수가 얼마나 있으세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이죠. 원수가 정말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원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라는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느낌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불편하고 힘든 사람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며 낮아지는 훈련하고 섬기는 훈련하고 서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훈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랑을 나도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품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 불가능해요. 아이들에게 용서하라고 품어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성숙한 사람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늘 품을 수 있는 늘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용서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여러분 모두가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 현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뜬구름처럼 헛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이 정말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헛되고 허황되고 남들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반드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것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달마다 왜 남들은 경험하는데 나는 못하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영국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이 그런 믿음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에 그 은혜를 주시는 것만큼 그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 승리 후에 넘어지는 거예요. 승리하며 승리하는 삶을 지속해 나간다는 건 뭐냐? 내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자꾸 승리의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쉽죠? 승리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요. 은혜의 환경, 은혜의 방편들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 왜 은혜 받습니까? 말씀이 많죠.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그런 환경들을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30분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자꾸 활용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 안에서 은혜의 시간들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리한 삶이 계속 연장되어지고 더 귀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품어주자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영국에 처음 그 스타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육적으로도 도와줘야 돼요. 함께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안내해주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이끌어준 일들을 계속 같이 해야겠죠. 품어주고 나눠주는 것, 성장한 자가 가능합니다. 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요, 좀 하다가 이래요. 왜 자꾸 나만 시키나 그래요. 왜 자꾸 내가 해야 되냐 그래요. 힘들다고. 나도 도움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난 도움을 줘야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정말 감사하게, 정말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국에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느끼고 또 실현되어지고 후에는 정말 계산할 수 있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갖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정말 느끼는 삶 될 수 있도록,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잘 선택하고 또 집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품게 하옵소서. 원수 같은 자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